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이시바 시계로 일본 총리가 1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총리 관저에서 납북자 가족을 면담하면서 이시바 총리는 북일 현안에 관해 정상들이 대국적인 판단을 갖고 서로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납북자를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북일 정상회담 개최 의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납치 사건은 국가 주권 침해라고 강조하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납북 피해자 요코다 메구미 씨의 어머니 요코다 사키에 씨는 딸이 일본으로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상회담을 조기 성사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임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납북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김 위원장과 회담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혔으나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날 면담에서 메구미 씨의 동생인 요코다 타쿠야 납치 피해자 가족 연락회 대표는 이시바 총리가 주장하는 도쿄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요코타 대표는 납치 문제를 시간 끌기식으로 마무리 짓는 데만 기여할 뿐이라면서 북한에 순응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9월 자유민주당 총재선거 당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과 북한에 연락사무소를 여는 구상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납북자 가족들을 만난 것은 취임 후 처음입니다. 이날 면담에는 납치 문제 담당 상을 겸직하고 있는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 동석했습니다. 하야시 관방장관은 지난 6월 유엔이 주관한 납치 문제 온라인 심포지엄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종결됐다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한 바 있습니다. 이란의 지난 1일 대규모 미사일 공격에 대해 이스라엘이 보복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17일 이란 혁명수비대 호세인 살라미 총사령관이 고통스러운 재보복을 경고했습니다. 살라미 총사령관은 이날 이란 중부 이스파한에서 열린 아바스 닐포루샨 작전부사령관의 장례식에 참석해 만약 이스라엘이 실수를 저질러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도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살라미 총사령관은 이스라엘을 향해 무슬림 국가를 학살하고 안전을 유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약점을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사드를 믿지 말라면서 자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방공망 강화를 위해 지난 13일 미 국방부가 사드 배치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날 장례를 치른 닐포르샨 부사령관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인물입니다. 이란은 지난 1일 닐포르샨 부사령관과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하산 나스랄라 그리고 팔레스타인 친이란 무장정파 하마스 수장의 이스마엘 하니에 등이 피격 사망한 데 대한 보복이라며 180발이 넘는 미사일을 이스라엘 곳곳에 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에 보복 방침을 밝히고 방식과 시기를 조율 중입니다. 핵시설이나 석유시설 공격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당국자들의 강경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가 비례적 대응을 제시하며 자제를 요구한 가운데 핵이나 석유시설이 아닌 군사 목표물을 타격하겠다는 뜻을 최근 이스라엘이 미국에 전달했다는 워싱턴포스트 보도가 지난 14일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총리실은 해당 보도에 관해 보복 방식에 대해서 미국의 의견을 들을 것이지만 최종 결정은 국익에 따라 내리겠다는 성명을 다음 날인 15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부터 이틀 동안 독일을 방문합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16일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방문 일정 중에 독일 지도자들과 만나 동맹국이자 친구로서 미국과 독일이 공유하는 긴밀한 유대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타이완 당국이 16일 인도에 양국 간 협력을 위한 사무소를 추가 개설했습니다. 린치아룽 타이완 외교부장은 이날 인도 뭄바이 소재 타이베이 경제문화센터 개소식에 보낸 축하 영상에서 뉴델리와 첸나이에 이은 이번 사무소 개설은 양국 간의 관계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약속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출발 뉴스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금요일 새벽 B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한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북한을 방문했던 선박과 석탄을 압류한 가운데 이 배가 미국에 인계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유럽연합과 캐나다가 한국과의 연결도로를 폭파한 북한의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북한 대체로 흐리고 신의주 등 평안북도와 중강, 용현에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고 나머지 지역은 낮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4도에서 17도, 최고기온 12도에서 22도입니다. 동해 앞바다 0.5에서 3.5m, 서해 앞바다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한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반통일, 반민족적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서울의 김환영 기자와 김영규 앵커의 대담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헌법 개정이 있었음을 확인하는 공식 언급이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지난 15일 있었던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소식을 전하며 이는 대한민국 전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와 적대 세력들의 정치 군사적 도발책 등으로 예측불능의 전쟁 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안보 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7일에서 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했다고 밝혔지만 남북관계와 통일 등에 관한 조항을 어떻게 바꿨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엮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주장한 남북 간 적대적 두 국가론에 입각한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음을 처음 확인한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연초에 헌법을 개정해 통일 표현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한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교육한다는 내용도 반영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또 인민군 총참모부가 지난 15일 남북 국경에 동서부 지역에서 한국과 연결된 북한 측 구간의 도로와 철길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버리는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북한 주민들 전체에게도 이제 남한과의 관계는 명백한 적대국가라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폭파를 활용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더불어서 한국에 대해서도 요새화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총참모부가 했으니까 그 상징성도 동시에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북한 매체들은 이번 폭파 조치가 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에 따른 것으로 공화국의 주권 행사 영역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실행의 일환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적대국가 규정 관련 헌법을 개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이는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반통일, 반민족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8.15 통일 독트린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등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다른 여타 국경 혹은 영토의 설정 여부도 예단하지 않고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기자, 이번에 이제 북한이 헌법 개정 사실을 뒤늦게 그것도 구체적인 소개 없이 짤막하게 언급한 건 정상 국가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북한이 최근 열린 최고인민회의 때 헌법을 개정하고 공개를 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헌법을 개정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하는 외부의 지적과 평가에 부담을 느끼고 최고인민회의 후 열흘 동안 차후 합리화를 시킨 건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도 북한의 헌법 개정이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진 건지 알 수 없다며 통일과 민족을 헌법상 부정할 경우 주민들의 정치적 정체성에 끼칠 부작용과 영토조항 신설 시 남북한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개정 헌법 전문을 공개하지 않거나 상황에 따라 수정 발표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대남 압박하도록 활용하고 대내적으로도 주민들한테 점차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차근차근 공개하면서 활용하지 않을까 싶은 데요.
김진무 숙명여대 글로벌서비스학부 교수는 북한이 한국에 대한 적대국가 규정에 국한해 공개한 데 대해 주민들을 향한 대내 메시지라며 한국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하고 한국과 관련한 일체 접촉을 엄벌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적대적 남북관계라고 해가지고 남한을 적대국가로 딱 규정해놓으면은 남한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것이 적대국가 뜻이 되고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은 이적행위가 되니까 국가안전보위성이 담당해야 되고 그거는 국가안전보위성에서 반체제로 처벌을 할 수가 있거든요.
김 기자, 북한이 헌법 개정을 예고하면서 특히 관심이 집중됐던 게 영토 조항을 신설할지 신설한다면 어떤 내용이 담길지 아니었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어떤 관측들이 나옵니까?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 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 매체들의 이번 보도에 있는 공화국의 주권 행사 영역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철저히 분리한다는 표현에 주목했습니다. 홍 박사는 영토라는 동일 용어 사용을 피한 것으로 미루어 영토 조항을 신설했다기보다는 헌법 서문에 다른 방식으로 포괄적으로 반영했거나 아예 반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박원공 교수도 북한이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군사분계선 이북을 실질적 주권 행사 영역으로 나눠서 헌법 개정에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래야 김정은 위원장이 유사시 한국을 점령하겠다며 밝힌 영토 완정 발언과도 모순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박사는 영토조항 신설은 국제사회와 주변국들이 개입해 만든 정전협정 체제를 일방적으로 무력화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북한이 쉽게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전협정 자체를 무효화하는 이제 어떤 국제법적 절차라든가 국제적 논의 없이 일방적인 어떤 그 효력 정지로 자기들이 그냥 선언을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유엔사, 미군, 한국 특히 이제 거기에 사인을 했던 중국의 입장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한편 북한의 한국 무인기 평양 침투 주장에 대한 한국 군 당국의 입장이 재차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이성준 공보실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무인기를 한국 내 민간단체가 보냈을 가능성 등을 군이 조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조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실장은 평양 상공에 나타난 무인기를 왜 합참이 조사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그것은 북한이 밝혀야 할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군이 무인기를 보냈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한국군이 주범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측의 이런 대응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박원공 교수는 한국 군 당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 데 대해 한국으로선 북한의 주장을 인정도 부인도 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민간단체 일탈 행위, 한국군의 직간접 개입설 등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도 북한의 의도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겁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5일 담화에서 한국 군북 깡패들이 공화국의 수도 상공을 침범하는 적대적 주권 침해 도발 행위의 주범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북한을 방문했던 선박과 이 선박에 싣고 있던 석탄을 압류했습니다. 지난 2020년 북한의 불법 유류를 건네는 데 이용된 유조선을 억류해 미국에 인계했던 캄보디아가 이번에도 같은 조치를 취할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이번에 압류한 선박은 팔라우 선적의 CC9호입니다. 캄보디아 법무부가 최근 공개한 법원 문건에 따르면 캄보디아 금융정보국은 지난 5월 26일 CC9호와 이 선박에 실린 북한산 석탄 4,800톤을 동결 조치했습니다. 이번 압류는 캄보디아 해양경찰과 금융정보국의 조사 내용을 법무부 장관이 검토한 뒤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해당 문건은 이번 압류 조치가 지난 2020년 대량 살상무기 확산에 관한 법규에 따라 이뤄졌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71호를 통해 북한산 석탄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결의 2270호는 북한으로 향하거나 북한에서 출발한 화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검색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캄보디아 정부가 이 모든 규정을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16일 비오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압류를 통해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을 볼 수 있다며 첫째로 북한이 여전히 유엔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며 석탄을 불법으로 수출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seizure raises some interesting points. And number one, it's clear that North Korea is still illicitly exporting its coal.
이어 북한의 불법 석탄 수출을 돕는 조력자들이 있다는 점과 제재를 회피하려는 이들에 대한 압류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VOA는 지난 4월 말 CC9호가 북한에서 수상한 항적을 보였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 선박은 4월 26일 타이완 해역을 출항해 같은 달 29일 오후 1시경 황해남도 장산 곳에서 북서쪽으로 약 24km 떨어진 지점에 도달한 뒤 지도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이후 잠깐씩 모습을 드러내던 CC9호는 5월 7일 북한 서해 석도 인근 해상에 나타나 약 사흘을 머문 뒤 10일 북한 해역을 떠났습니다. 당시 VOA는 이 같은 수상한 항적을 근거로 CC9호가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끄고 북한 남포에 기항하거나 석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선박 간 환적을 벌였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CC9호가 석도 인근에 머무는 기간인 5월 8일 석도 북쪽 해상에선 선박 세척이 선체를 맞댄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CC9호는 북한 해상을 빠져나간 직후 다음 목적지를 태국 시라차항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캄보디아로 향했고 이후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억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CC9호가 태국으로 이동하던 중 캄보디아 정부에 의해 나포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캄보디아가 목적지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캄보디아는 북한의 오랜 우호국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 위반을 이유로 선박을 억류한 것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캄보디아 해양경찰은 2020년 싱가포르 국적자 곽기성이 북한의 불법 유류를 건네는 데 이용한 유조선 커리저스호를 억류해 미국에 인계했었습니다. 이후 미국 법무부는 곽기성을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한 뒤 커리저스호에 대해선 민사소송을 제기해 미국 법원으로부터 최종 몰수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미국 정부가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CC9호를 넘겨받을지 주목됩니다. VOA는 미국 정부의 관련 내용을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에 따르면 CC9호는 중량 톤수 2,879톤의 중소형 화물선으로 2004년에 건조됐습니다. 건조 첫 해부터 중국 깃발을 달고 운항하다가 2024년 3월 팔라우 선적으로 바꿨으며 올해 5월부터는 선적을 취소당한 듯 무국적 선박으로 남아 있습니다. 선박의 소유주는 태국 소재 트레이드 아시아 로지스틱사입니다. 최근 대북 제재를 위반한 선박에 대한 압류 조치가 잇따른 것도 주목된 부분입니다. 앞서 한국은 올해 3월 전남 여수 인근 해상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던 3,000톤급 화물선 더이호를 억류했으며 6월엔 또 다른 선박을 나포해 현재 조사 중입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럽연합과 캐나다가 한국과의 연결 도로를 폭파한 북한의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독일은 북한의 공격적인 행동에 우려를 표명하며 대화와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럽연합이 16일 북한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은 전날 북한군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폭파하며 남북 간 육로를 완전히 끊는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신 북한이 주요 당사국들의 대화 지위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면서 이것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EU는 의미 있는 외교 프로세스를 촉진하는 데 있어 모든 파트너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이날 BOA의 관련 질의에 우리는 북한의 공격적인 행동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관련 조치들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독일은 북한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유일한 길인 대화와 외교로 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고 상기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도 이날 VOA에 캐나다는 북한이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캐나다는 비핵화를 추구하고 분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를 강화하려는 미국과 한국의 노력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5일 한국의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북한군이 오늘 정오쯤 경의선 및 동해선 일대에서 남북 연결도로 차단 목적으로 추정되는 폭파행위를 자행했으며 현재는 중장비를 투입해 추가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폭파로 인한 우리군의 피해는 없다면서 우리군은 군사 분계선 이남 지역에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군은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한미 공조하에 감시 및 경계 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9일 북한군 총참모부는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 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15일 우리는 북한이 긴장을 완화하는 충돌의 위험을 높이는 모든 행동을 중단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으며 대화와 외교로 복귀할 것도 계속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monitoring the situation in the DPRK in close coordination with our Republic of Korea allies.
매트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동맹인 한국과 긴밀한 공조 아래 북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심화에 우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반도 긴장 고조 상황에 대해선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파병했다는 보도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다른 나라가 러시아에 원조나 지원을 제공하는 데 대해 항상 우려한다고 말해왔다고 답했습니다.
Look, we've always said we've been concerned when we've always asked about other countries providing aid or assistance to Russia.
이어 우리는 그것을 매우 분명히 했다면서 그런 이유로 바이든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더 강하게 만들고 50개 이상 나라를 하나로 모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6일 의회 연설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뿐 아니라 인력도 공급하는 사실을 정보기관을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 일부 언론 매체들은 북한군 보병 수천 명이 러시아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고 전했었습니다. 러시아는 앞서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됐다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14일 발언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일축한 바 있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최근 한반도의 긴장 상태가 고조된 데 대한 질문에도 분명 우리는 항상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언제나 면밀히 관찰하고 감시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Obviously, we're always going to have concerns. We're always going to watch and monitor closely. Don't have anything specific to read out.
다만 현 상황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내용은 없다며 우리는 항상 상황을 주시하면서 동맹인 한국과 확실히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긴장 위험을 완화하고 충돌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어떤 행동도 중단할 것을 계속 촉구할 것이고 이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꽤 일관되게 밝힌 내용이라고 장피에르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대한 비준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의 안보 관계가 심화되는 것에 대해 계속해서 큰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continue to have great concerns about the growing security relationship between Russia.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4일 북러 조약에 대한 비준안을 하원에 제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6월 평양에서 만나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쪽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설과 관련해 확인할 순 없지만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북러 간 군사협력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마르크 리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16일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장에 군인을 파병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매우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We do not have reports confirming this, but of course it is highly worrying. And even if it is not true, North Korea is already.
리터 사무총장은 17일부터 이틀간 나토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나토 국방장관 회의를 앞두고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보도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하지만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북한은 이미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러시아, 중국, 이란과의 협력을 통해 돕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 심화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언론 매체들은 지난 3일 동부 도네츠크 전선에서 자국군 미사일 공격에 의해 러시아군 20여 명이 전사했으며 이 중 북한군 6명도 포함됐다고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포스트는 16일 북한군 보병 1만여 명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위해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훈련 중이라고 국방부 정보총국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날 자국의회 연설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뿐 아니라 병력을 공급하는 사실을 정보기관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4일에도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됐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크렘린궁은 가짜뉴스라며 일축한 바 있습니다. 한편 리터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중국의 대러 군사 지원이 유럽과 인도태평양에 미치는 위협을 거론하면서 두 지역 간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There is a clear sign of this deepening cooperation for a reason, and that is China and Iran, but also in the region, North Korea.
리터 사무총장은 나토 회원국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 파트너 국가 간 협력이 심화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서 중국과 이란, 북한이 영내에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는 나토 동맹국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4개 파트너에게도 분명한 우려사항이며 유럽 대서양뿐 아니라 인도태평양에서도 명백히 안보에 도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는 공동의 안보 과제에 함께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 인태 협력국들과 함께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I'm looking forward to exchanging views on the current global security situation and the EU. The growing alignment of authoritarian actors like China,
리터 사무총장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과 같은 권위주의적 행위자들의 연대가 강화되면서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이 약화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과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리터 사무총장은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더 많은 국가들이 지원을 제공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South Korea itself, you are, I mean, of course, North Korea is a big issue for you and for all of us. That's absolutely clear. But you are really helping.
리터 사무총장은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전쟁 노력뿐 아니라 최신 첨단 기술과 산업 생산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동맹국을 지원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거의 모든 군사적 측면에서 한국이 우수한 제안을 갖고 있고 빠른 속도로 생산할 수 있으며 수용 가능한 비용으로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의 우크라이나 기금 참여를 포함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정치적, 실질적 지원이 매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교전 국가의 무기 수출을 금지한 국내 정책을 이유로 서방 국가들의 우크라이나전 무기 지원 요청을 거절하고 인도적 지원에 집중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의 지뢰 탐지기와 지뢰 제거 장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발표했으며 인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3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원의 폭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러시아의 회방으로 활동이 종료된 유엔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새로운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이 공식 출범한 것은 중요한 진전이라고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다만 유엔 산하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는 도전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조지 로페즈 미국 노트르담 대학 명예교수는 16일 BOAY 전화통화에서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실질적인 국제적 후속기구가 생겼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이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문가 패널에서 미국 측 대표로 활동했던 로페즈 교수는 유엔 안보리와 연관이 없더라도 북한의 핵과 기타 다른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들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I think it's significant that there is a viable international successor to the panel of experts.
로페즈 교수는 또 유엔의 틀 안에서 제안된 모든 것들이 진전이 없었던 만큼 MSMT가 당초 미안의 3국만의 기구보다는 더 바람직하다면서 이탈리아, 독일, 특히 뉴질랜드와 호주 같은 국가들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과 김홍균 한국 외교부 1차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등이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 지원을 위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 MSMT 공식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MSMT에는 미안일 3국을 포함해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1개국이 참여했습니다. 새로운 대북 제재 감시 기구의 출범은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전체 회의에서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대북 제재회의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활동을 종료시킨 데 따른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과 한국, 일본이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새로운 기구 마련 노력을 주도해왔습니다. 로페즈 교수는 특히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군사기술 지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러시아의 지원을 통해 미사일 기술에서 비약적 발전을 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는 유엔 안보리가 이런 진전을 감시하고 있었다면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I fear that North Korea is getting a huge technological leap from this new assistance in its missile development.
그러면서 이는 차선책이며 북한의 제재 위반에 대해 반드시 5개 상임이사국의 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 틀 밖의 이 새로운 기구의 정당성을 문제 삼겠지만 안보리 밖에서도 북한의 대북 제재 위반을 감시하고 제재할 권한은 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 주재 영국 대사를 역임한 알라스테어 모건 전 유엔 대북 제재위 전문가 패널 조정관은 MSMT 출범 발표는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체제를 모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문가팀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과 관련해 최근의 전문가 패널 보고서와 유사하거나 그보다 더 나은 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북한의 제재 위반 의혹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제재 이행 권고를 제기하는 역할을 한 전문가 패널은 매년 두 차례 대북 제재 이행 위반에 관한 심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후루카와 가스이사 전 위원은 16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유엔 밖의 새로운 다자기구는 독립성과 투명성을 더 잘 유지할 수 있다며 독립적인 조사 능력은 유엔 총회 산하기구보다 외부 간섭의 영향을 덜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관할권은 비록 축소되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유지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새로운 다자기구가 모든 유엔 회원국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못하지만 미국, 유럽, 일본, 한국, 싱가포르가 이 새로운 다자기구에 가입하는 한 전 세계에서 상당한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다자기구 회원국이 비회원국에 조사에 협조하거나 공동으로 제재를 집행하도록 상당한 압력을 가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후루카와 전 위원은 비회원국이 새로운 다자기구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이들 국가의 금융기관은 미국이나 EU, 일본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다자기구의 요청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다케우치 마이코 전 위원은 이날 BOAY 전화통화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연구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보리 체제 아래에서는 북한을 비호하는 러시아나 중국의 방해로 북한의 제재 위반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MSMT 체제 아래에서는 이들의 방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조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Because this is like-minded countries group, probably they will serve more efficient. They can investigate more efficient manner.
다케우치 전 위원은 그러나 한편 MSMT가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공정성이나 신뢰성이 도전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MSMT는 유엔 안보리 산하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매우 공정해야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MSMT가 어떤 유엔 조직과 협력할 수 있다면 신뢰성을 더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유엔 안보리의 권위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모건 전 조정관은 MSMT가 유엔 기구가 아니란 사실은 유엔 안보리 제재가 여전히 유효하더라도 안보리나 대북 제재위가 이들의 조사 결과나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대북 제재위와 안보리가 2018년 이후 전문가 패널 권고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찰스 킹 말로리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날 BOE와의 전화 통화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적어도 지난 3, 4년간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약화시켜 왔다면서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외면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들은 북한이 제재를 성공적으로 회피할 수 있도록 흑기사 역할을 해왔다면서 새로운 감시기구에서 그들의 배제는 실제로 큰 손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They've turned a blind eye to sanction evasion activity that goes on in their territory. So they have really been the black knight.
MSMT가 유엔 틀 밖의 기구인 점과 관련해선 다행한 일은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가 6건이나 있다는 점이라며 이런 결의들은 유엔 산하 감시기구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 유엔의 승인을 받는 것보다 바람직하지 않은 건 분명하지만 러시아 때문에 유엔 승인은 결코 받을 수 없다면서 그래서 MSMT가 차선책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관련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회의에서 유럽연합과 한국, 일본이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했습니다. 북한은 스스로 핵 보유국임을 주장하면서 핵무력과 핵태세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스타브로스 램브리니디스 유엔 주재 유럽연합 대사는 15일 이유는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면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President, the EU remains gravely concerned about the DPRK's continued development of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in clear violation of relevant.
램브리니디스 대사는 이날 국제원자력기구 IAEA 보고서를 다루기 위해 열린 79차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EU는 북한이 모든 불법 활동과 불안정을 조성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모든 관련 당사자들과 의미 있는 논의에 참여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확산 금지 조약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그러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도 이날 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 복귀하고 국제사회의 검증 활동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한 최근 IAEA 총회 결의안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북한의 계속되는 핵활동을 비판했습니다.
The resolution strongly condemned the DPRK's ongoing illegal nuclear activities and urged the DPRK to fully comply with all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의 권성혁 1등 서기관은 이 결의안이 북한의 지속적인 불법 핵활동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탄도미사일 이전을 포함한 북한과의 모든 무기 거래가 이러한 결의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야마자키 카즈유키 유엔 주재 일본 대사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진전은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he advancement of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poses a serious challenge to the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regime.
야마자키 대사는 북한이 최근 여러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우라늄 농축시설을 대외에 공개하는 등 위협적인 행보를 보였다면서 이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북한이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미사일 및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 강화에도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는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국제사회의 비판에 북한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이날 연설에서 북한은 IAEA 회원국이 아니므로 IAEA는 북한 내정에 간섭할 명분과 자격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핵무기 개발은 주권적 권리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DPRK is not a member state of the IAEA. Therefore, the IAEA has no justification and no qualification.
김 대사는 북한의 핵 개발 정황을 담은 IAEA 연례 보고서가 편향되고 왜곡된 주장을 담았다고 주장하면서 적대 세력들의 허황된 음모로 가득 차 있으며 이번에도 단호히 배격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을 비난하면서 이러한 실존적 위협이 우리로 하여금 핵무력과 핵태세를 더욱 철저히 완비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책임있는 핵보유국이라고 지칭하면서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적대 세력들의 무모한 행동에 강력하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제 안보 문제를 다루는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도 이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한 회원국들의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및 탄약 공급 문제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는 동맹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르웨이도 북한과 이란이 러시아에 무기를 이전함으로써 러시아가 전쟁을 이어가는 데 도움을 주고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한일 외교 차관이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납북자와 억류자 미성환 국군 포로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미한일 외교차관은 16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과 김홍균 한국 외교부 제1차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서울에서 차관협의회를 개최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적대적 수사를 지속하고 핵탄도미사일 개발과 탄도미사일 발사 및 여타 도발 행위를 계속함으로써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캠벨 부장관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음을 재강조했으며 미한 동맹과 미일 동맹을 통한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공동성명은 전했습니다. 아울러 차관들은 자유,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전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면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 공약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납북자와 억류자, 미송환 국군 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촉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한 우려도 공동성명에 담았습니다. 공동성명은 차관들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하는 무기 이전을 포함한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 지원을 위한 불법 무기 이전, 악성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3자 간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위반과 회피, 국제 비확산 체제 약화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미국과 한국, 일본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 중인 만큼 차관들은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한 안보리의 1차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공동성명은 전했습니다. 그 밖에 차관들은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와 남중국해에서의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반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며 간접적으로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이 미국 정부와 조직의 공급망을 겨냥한 해킹 공격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암호화폐 탈취에 치중하면서 지난 2017년부터 지금까지 3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빼돌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IT 기업 중 하나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는 15일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의 위협 행위자들이 정부 및 기타 민감한 조직에 대한 공급망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 IT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추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MS사는 이날 공개한 2024 디지털 방어 보고서에서 북한을 해킹 분야에서 주요 국가 주도 위협 행위자로 지목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들 국가 주도 행위자들이 해킹을 통해 자금과 정보를 탈취하고 선거 제도를 위협하기 위해 사이버 범죄자들을 더욱 공격적이고 정교한 방법을 통해 모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 미국이 속한 북미 지역을 겨냥해 가장 많은 해킹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MS사가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북미 지역에서 전체의 절반이 넘는 54% 이상의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유럽,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각각 18%를 기록했습니다. 또 북한이 가장 집중적으로 해킹한 분야는 IT, 정보기술 분야로 44%였고 교육 및 연구 분야가 21%로 뒤를 이었습니다. MS사는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위협 행위자들이 가장 많이 표적으로 삼는 국가였으며 올해 영국이 2순위로 순위가 상승했다면서 북한 위협 행위자들의 표적이 된 나라는 총 44개 나라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위협 행위자들은 점점 더 정교해지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 IT 부문을 가장 많이 표적으로 삼았으며 정보 수집을 위해 교육 분야의 전문가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최근 해킹 분야의 특징으로 국가 연계 위협 행위자와 사이버 범죄자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특히 북한 해커들은 오랫동안 이 모호한 경계를 넘나들며 국가의 금고와 우선순위 사업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금전적 동기를 가진 작전을 수행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2017년 이후 3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훔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유엔 자료를 인용해 북한이 지난해에만 6억 달러에서 10억 달러에 이르는 자금 탈취 사건에 연루됐으며 여기서 훔친 자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재원의 절반 이상을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은 해킹 해제의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해킹 수법인 랜섬웨어에 뛰어들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랜섬웨어 변종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항공 우주 및 방위 산업 조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동은 북한이 정보 수집과 접근을 통한 수익 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해킹을 시도하는 정황은 최근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한국국가사이버안보센터와 민간 사이버보안기업 안랩은 16일 공동 발표한 분석 보고서에서 북한 해킹 조직 TA 레드엔트가 한국 내 대북 전문가와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해킹 활동을 벌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TA 레드엔트가 올해 5월 무료 소프트웨어 광고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내 광고 대행사의 서버를 해킹했고 이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의 취약점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격자는 이 취약점을 악용해 광고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유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해킹 조직들이 MS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에도 다양한 취약점을 악용하는 등 고도화된 공격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사용자들의 운영체제 및 소프트웨어 보안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정보 탈취와 금전적 동기의 해킹을 동시에 수행하는 독특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마이클 바나트 맨디언트 수석 분석가는 최근 VOA와의 화상통화에서 북한 해킹 조직들이 정보를 탈취한 뒤 이를 랜섬웨어 공격에 활용하고 여기서 얻은 금전적 이득을 다시 정보 탈취에 활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main goal is to, you know, attack these entities over here. Get the money to do what I'm doing now and then go after the
바나트 수석 분석가는 북한 해킹 조직이 정보 탈취를 매개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이를 다시 정보 취득에 활용하며 궁극적으로는 정권을 위한 핵과 미사일 개발 역량 진전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민간 보안업계가 주목하고 경고하는 이유이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가기관과 민간 보안기업이 협력해 이 같은 사이버 위협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에 제공하는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10월 18일 금요일 북한 대체로 흐리고 신의주 등 평안북도와 중강, 용현에는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고 나머지 지역은 낮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수량은 오늘과 내일 20에서 60mm, 중강과 삼지연에는 밤에 1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최저기온은 4도에서 17도, 최고기온 12도에서 22도입니다. 지역별로 알아보겠습니다. 평안남북도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중강에 오후에 눈이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평양 기온은 14도에서 19도, 안주 13도에서 19도, 중강 9도에서 16도입니다. 황해도 하루 종일 흐리고 오후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 기온은 14도에서 20도, 사리원 15도에서 19도, 신계 12도에서 20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역시 오후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함흥기온 12도에서 20도, 해산 6도에서 15도, 원산 14도에서 20도입니다. 함경북도 청진 9도에서 20도 예상되고 삼지연 5도에서 12도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후에 비나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에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3.5m, 오전에 일겠고 오후에는 더 높아지겠습니다. 동해 먼바다 4m로 일겠습니다. 서해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3m, 먼바다는 3.5m로 일겠습니다. 10월 18일 금요일에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뉴스가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VOA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 단파 5,875, 9,365, 7,465kHz로 주파수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뉴스입니다. 이시바 시계로 일본 총리가 1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관저에서 납북자 가족을 면담하면서 북일 현안에 관해 정상들이 대국적인 판단을 갖고 서로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납북자를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북일 정상회담 개최 의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납치 사건은 국가 주권 침해라고 강조하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납북 피해자 요코다 메구미 씨의 어머니 요코다 사키에 씨는 딸이 일본으로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상회담을 조기 성사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임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납북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김 위원장과 회담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혔지만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이날 면담에서 메구미 씨의 동생인 요코다 타쿠야 납치 피해자 가족 연락회 대표는 이시바 총리가 주장하는 도쿄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요코타 대표는 납치 문제를 시간 끌기식으로 마무리 짓는 데만 기여할 뿐이라며 북한에 순응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 당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과 북한의 연락사무소를 여는 구상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납북자 가족들을 만난 것은 취임 후 처음입니다. 이날 면담에는 납치 문제 담당 사항을 견직하고 있는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 동석했습니다. 하야시 관방장관은 지난 6월 UN이 주관한 납치 문제 온라인 심포지엄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종결됐다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하야시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는 일본인 17명을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로 확인했고 이 중 5명이 귀환한 뒤 지금까지 단 한 명도 귀국한 납북자가 없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장기화할수록 일본과 북한 간의 새로운 관계 실현은 더욱 어려워진다며 우리와 함께 보다 넓은 시각에서 결정을 내릴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의 지난 1일 대규모 미사일 공격에 대해 이스라엘이 보복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17일 이란 혁명수비대 호세인 살라미 총사령관이 고통스러운 재보복을 경고했습니다. 살라미 총사령관은 이날 이란 중부 이스파한에서 열린 아바스 닐포르샨 작전 부사령관의 장례식에 참석해 만약 이스라엘이 실수를 저질러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도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살라미 총사령관은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향해 무슬림 국가를 학살하고 안전을 유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약점을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사드를 믿지 말라며 자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스라엘 방공망 강화를 위해 지난 13일 미 국방부가 사드 배치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날 장례를 치른 닐포르샨 부사령관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인물입니다. 이란은 지난 1일 닐포르샨 부사령관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수장 하산 나스랄라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친이란 무장정파 하마스의 수장 이스마일 하니에 등이 피격 사망한 데 대한 보복이라며 180발이 넘는 미사일을 이스라엘 곳곳에 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에 대해 보복 방침을 밝히고 방식과 시기를 조율 중입니다. 핵시설이나 석유시설 공격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당국자들의 강경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가 비례적 대응을 제시하며 자제를 요구한 가운데 핵이나 석유시설이 아닌 군사 목표물을 타격하겠다는 뜻을 최근 이스라엘이 미국에 전달했다는 워싱턴포스트 보도가 지난 14일에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해당 보도에 대해 보복 방식에 관해 미국의 의견을 들을 것이지만 최종 결정은 국익에 따라 내릴 것이라는 성명을 다음날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방위군 IDF는 17일 하마스의 새 수장 야히야 신와르가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부터 이틀 동안 독일을 방문합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16일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방문 중에 독일 지도자들과 만나 동맹국이자 친구로서 미국과 독일이 공유하는 긴밀한 유대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러시아의 침략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는 것과 중동 상황을 포함한 지정학적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고 장피에르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타이완 당국이 16일 인도에 양국 간 협력을 위한 사무소를 추가 개설했습니다. 린치아룽 타이양 외교부장은 이날 인도 뭄바이 소재 타이베이 경제문화센터 개소식에 보낸 축하 영상에서 뉴델리와 첸나이에 이은 이번 사무소 개설은 양자 간의 관계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약속을 의미한다고 이번에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